오늘은 4월 19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분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주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각국의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각국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 대하여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단점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여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하여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고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정화,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쁨과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욕심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잘못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와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한 후에는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신뢰를 깨뜨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인간, 무엇보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지은 후 공의의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끊을 수 없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반복되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압제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부가 서로 서약을 하듯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제사라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여전히 낡은 천막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여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삶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서를 보고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성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유익함이 없으며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좋은 재물이냐, 많은 재물이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려 하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살려 하는 그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용서와 회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자랑하던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개하는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성전은 바로 이두 번째 성전을 헤롯이라는 왕이 증축하여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계속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담장 안으로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안에 있는 첫 번째 뜰에는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인 로마 사람들의 돈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돈을 성전에서 통용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올라가기 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뜰에 환전상의 진열대를 놓았습니다. 이 바깥뜰을 넘어서는 사람, 이 바깥뜰을 넘어서서 들어오는 이방인은 어느 누구든지 죽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경고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곳에 돈 바꾸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흠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 곳에서 왔는데 재물을 바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져오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구매하여 바치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성전 담장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은 환전 수수료로 돈을 벌었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남겼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 관리에 책임이 있던 사람들은 환전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들은 이러한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옛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그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신 동시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호와의 집인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겸손하면서도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기록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나아간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아이들이 성전들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리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아이들 중 자신들이 외치는 외침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던 아이는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외치던 어른들을 보고 따라서 외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외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으며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명은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성전에 올라간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전이 생긴 이래로 많은 이들이 어떤 제물을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라는 것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그것이 성전의 진정한 기능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라는 제위적인 행위나 드려지는 제물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성령 안에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장소로서의 성막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훼손시킨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성전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통하여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임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는 우리들, 온전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심을 믿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 회복되며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